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콤한 냄새,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라고 말씀하신 성도들의 모금도 잊지 마십시다.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제 오전에 우리 작년주일학교 성경 공부 시간에도 우리 임어섭 형제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받는 문제, 이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야말로 복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물질적으로 드리는 것에도 인색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빛 비추심 아래 말씀의 빵을 먹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찾으시면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한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약의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마치 금등잔대처럼 그렇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빵을 먹을 때에 잘 이해하고 깨닫고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87번째 시간으로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고 이제 순서에 따라서 오늘 이제 9절에 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끌려다니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끌려다니지 말라. 끌려다닌다. 뭔가 좋은 그런 느낌은 아니지요. 영어 표현에서도 이게 이제 carried about 그랬는데요. 우리 캐리어 아시죠? 캐리어 가방. 이거 끌고 다니시는 거, 가방. 이제 그런 이제 단어죠. 그래서 carried about 이 단어의 의미가 자기 중심이 없이 마치 닻을 내리지 못한 배가 그냥 여기저기를 그냥 마구 떠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모습, 이제 그게 이제 끌려다닌다는 이 단어의 영어 단어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뒷부분에 보면은 뭐로 되어 있냐면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 굳게 한다. 영어로는 이제 established 그랬는데 굳게 한다는 단어와 지금 여기 끌려다닌다는 단어는 지금 정반대의 의미로 이렇게 쓰고 계신 것입니다. 끌려다니는 사람은 굳게 서지 못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말로는 이제 그 조금 비슷한 말로 이끌린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끌려다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둘다 의미는 조금 비슷한 면이 있죠. 근데 이제 끌려다닌다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가 조금 더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쓰고 이끌린다는 표현은 뭐 좋은 경우도 있고 좀 최소한 중립적이지요.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끌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말을 조금만 바꿔서 이끌린다는 표현으로 이제 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여기 끌려다니지 말라 그랬는데, 그 이끌린다, 어디 어디에 이끌리는 건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끌린다,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에게 이끌리는 거는 어쨌든 무조건 나쁜 것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뭔가에 이끌려서 삽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인생은 뭔가에는 분명히 이끌려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이끌리고, 어떤 사람은 욕망에 이끌려 살고, 어떤 사람은 쾌락에 이끌려 삽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이끌려 살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이끌려서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철학과 사상에 이끌려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론에 이끌려서 살아요. 또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진리에 이끌려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끌려서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럼 무엇에 이끌릴 것인가? 누구에게 이끌릴 것인가? 이제 이게 이제 정작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가 제목으로 잡을 때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 끌려다니지 말라 할때이 끌려다니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해서, 그러면은 아무에게도 끌려다니면 안 된다. 누구에게도 이끌리지 말고 완전 자율적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 이걸 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끌려다니지 말되, 어디 어디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성도들이 끌려다니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가지 말씀하는 것이 이상한 교리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말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이라는 게 뭘까? 이걸 좀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 이 구절을 그 2000년대, AD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얼핏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 이단 사설들, 또 사이비 교주들의 말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예, 딱 봤을 때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떠오르시잖아요. 그런데 문맥을 보면 여기서는 일단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좀 한정적인 것이 어디로 한정되냐면, 유대교의 의식들, 특별히 그 음식 규례와 관련된 것들, 요것과 연관이 있고, 조금 확장해서 보자면 이제 유대교적 신앙 체계 전반을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시면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음식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은 뭐 일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어떤 음식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히브리서 전반을 보면 이거 구약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지금 그 음식 규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에 보니까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는 정결한 음식이니까 먹을 수 있고, 뭐는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나누는 그런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도 보시면, 거기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지금 보시면 10절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자, 제단 얘기 나오죠.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성막 얘기 나오죠.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가 없느니라.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할 건데, 무슨 제단에서 나오는 어떤 것을 먹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들의 피는, 짐승 얘기 나오고 짐승의 피 얘기가 나오죠.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얘기가 나옵니다.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이 몸이라는 게그 짐승의 고기거든요. 고기와 그 이제 내장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몸은 진영 밖에 불사르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절, 11절이 뜬금없이 어떤 별개의 주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음식 얘기를 하면서 같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식 얘기가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 얘기를 한 거, 우리 이방인들이 먹는 그 음식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 율법에서 그 음식 규정과 관련된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문맥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9장에도 보시면 한번 보세요. 9장 9절입니다. 9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여기 먹는 거 나오잖아요. 먹는 거. 음식 규정이 여기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먹는 것.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이것도 똑같습니다. 마시는 것 먹는 것, 이게 지금 음식 규정이에요.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이라는 것은 문맥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유대교 율법도 같이 지켜야 한다는 그 가르침들, 즉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경계해야 된다.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보낼 때에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 겪는 그 문제 중에 그 유대 율법에 관한 어떤 음식 규정들 이런 그것으로 대변되는 유대교 전체의 그 어떤 율법 체계 이런 것을 지금 경계하는 이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대두됐던 문제와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다가 율법적인 어떤 요소들을 섞는 문제를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할례였습니다. 할례 문제하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뭐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에서 지금 언급하는 것은 음식 규례를 특별히 이제 더 많이 언급하면서 제단 10절에 보시면 제단 또 희생물 성막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나 또 여기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나 외형적인 어떤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그 믿음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9절을 읽은 것이지만 지난번에 했던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 의미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충분하시다. 변치 않으시고 완전하시고 충분하시다. 근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더하는 이제 그러한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다. 마음을 굳게 한다 그러니까 얼핏 우리가 또 잘못 오해하면 마음이 딱딱해지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까 영어 표현으로 말씀드렸듯이 그 establish라는 것은 이제 확고하게 세워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고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 심지가 딱 이렇게 곧게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성도들의 그 믿음 생활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이 이 구절에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직역하자면 은혜에 의해서 마음이 확고히 세워지는 것, 이것이 이제 좋은 일이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마음은 아까 그 같이 나오는 그 음식 규정, 이런 어떤 규례들, 율법의 조항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에 의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확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요 부분이 이제 오늘 말씀의 좀 핵심입니다. 요것만 오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그이 어떤 마음은 여러 가지 규례들, 율법들에 속한 것들을 얼마나 철저히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확고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냐? 은혜에 의해서 확고하게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사람이 뭔가 이 규례들을 열심히 지키면 그러면 마음이 지켜지고 마음이 안정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안 먹고, 어떤 날은 특별하게 기념해서 지키고,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제 개신교 교인들이 많이 하는 거 성수주일 이런 거예요. 성수주일. 어떤 날은 특별히 기념해서 지키고, 뭐 성탄절, 뭐또이 부활절. 지난주가 부활절이었나요? 우리 그런 언급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어떤 날을 특별히 기념해서 지키고, 어떤 장소를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고, 그래가지고 이런 데가 이제 그 제단이잖아요, 제단.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외적인 규율들을 엄격하게 지키고, 특정한 종교적 형식들을 잘 따르면 그러면 내 마음이 지켜지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찾아보시는데요.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두 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뒷절에 12절에 우리를 가르치시되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잘 보시면 율법이 우리를 가르치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신다. 여기에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 두려움으로 사람의 죄성을 이렇게 이제 좀 눌러놓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그렇지만 사람을 그 속에서부터 이렇게 사랑으로 녹여내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그 외적인 행동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사람의 그 내면 자체를 바꿔 줄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은혜라는 거예요. 율법은 너 이거 해? 안 하면 죽어? 너 이건 하지 마? 너 하면 죽어? 이거예요. 율법을 딱두 가지로 정리하면 그거예요. 율법은 어쨌든 죽이는 거예요. 율법하에서는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라는 걸다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는 걸다안할 수도 없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모든 법에 하나라도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 안 하면 죽어? 하지 마 하면 죽어. 이둘중 안에 하나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은혜는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은혜는 우리가 여전히 죄성이 있고 죄를 지으려는 그러한 시도가 있을 때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노차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너가 계속해서 그 죄에 머무는 것이 합당하니 이렇게 누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이 율법과 그 은혜가 다른 면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은혜는 사실 눈에 잘 안 보여요. 율법이 잘 보입니다. 규례들이 잘 보여요. 뭐 해, 하지 마, 탁탁탁탁 이렇게 정해놓은 게 이게 이제 좀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은 은혜에 따라 사는 삶은 별로 재미없어요.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그 규례들을 지키는 그 율법적 삶이 더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 이 본성은 대부분이 그 은혜보다는 율법적 규례들을 이제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은혜는 사람을 좀 낮아지게 합니다. 은혜는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낮아지게 만들어요. 자, 은혜가 뭔가요? 은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사랑과 호의다. 예. 그리고 또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복의 그 근원이다. 이 은혜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가 구원을 받으면 은혜는 아니에요. 그건 그냥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제가 시간당 5만 원어치의 일을 했으면 그 시간당 5만 원을 받는 것은 저의 권리지,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전혀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데 그걸 줬을 때 그걸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자격이 없는 자를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여겨주는 것, 그게 이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가 인정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원래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100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의 그 기준에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고 오직 그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호의에 달려 있다는 것, 이걸 인정하는 이게 그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는 말인데, 이 하나님의 이 은혜는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은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요, 율법에 속한 규례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안 드니까 자기 자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높여지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난 이런 건 먹지 않아. 난 저런 건잘 지켜. 난 남보다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어. 이런 마음이 있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보다는 내 어떤 자존심, 자존중감, 이런 것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한 마음이 이제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은혜와 긍휼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면도 있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은혜는 말씀드렸듯이 그 복을 받을 자가, 자격이 없는 자가 복을 받는 것. 요거는 은혜예요, 은혜.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요게 은혜고, 긍휼, mercy, 긍휼이라는 것은 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지 않는 것, 요것을 긍휼이다. 보통 요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일단 쓸 때에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할때 이제 우리가 좀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조금 이렇게 좀 나눠 보자면 이제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 그게 은혜고, 긍휼은 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것, 이것을 이제 주로 긍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믿음 생활할 때 하다가 우리가 죄에게 지고 넘어졌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긍휼이 필요합니다. 왜? 형벌을 받을 자에게 형벌을 주시지 않는 것이 긍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다 넘어지고 이랬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현재의 이 삶을 정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너무 어려워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그래야만 내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제의 실패 때문에 긍휼이 필요하고 오늘의 순종을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다. 과거의 죄 때문에 긍휼이 필요하고 현재의 싸움을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공감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인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가? 우리는 이 부분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사람이 뭔가 그 자격증 취득하듯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 몇몇 사람들이 그 커트라인을 넘으면 그 사람들만 구원하는 방식을 취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은혜로 구원받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은혜로.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만 영광 받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하나님 혼자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아무도 자기가 그 천국에 온 것이 내가 이만큼 했어라고 말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다 무슨 말만 반복하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 말만 영원히 반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에이, 하나님이 뭐 그러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과 부합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아, 그 말씀이 참으로 지당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창조물과 창조자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혜라는 것이 이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전생에 걸쳐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자라가고 은혜로 시련을 견디고 또 은혜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뒷부분, 아까 그 우리 본문의 뒷부분을 조금 더 보시면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자, 요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율법에 그이 음식에 관한 규례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나뉘어 있었어요. 모세 율법 하에서.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이 음식과 관련된 것은 그 성전이나 성막에서의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나오는 어떤 것들과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희생 헌물에는 그 짐승, 그러니까 고기죠. 짐승이 있고 또 곡물도 있었습니다. 음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경우에는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제사장이 먹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그 제사장과 드린 사람이 같이 먹는 것도 있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음식에 관한 규정이라는 그 부분에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나사르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나사르인은 이제 그 어려서부터 뭘 하지 말아라 하는 규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포도즙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음료죠. 포도에서 난 열매, 그러니까 씨나 껍질조차도 먹지 못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 음료에 관한 이런 규정들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에는 그이 음료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 율법이 주어지고 난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이 사사 시대를 거치고 왕조 시대를 거치고 이렇게 쭉 오는 과정에서 그 랍비들이 생기는데 그 유대인의 선생들인 랍비들에 의해서 이 율법을 이제 해석하면서 더 덧붙여 놓은 여러 가지 또 규례들이 또 있습니다. 음식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이 덧붙여 놓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전통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아까 그 정결하고 부정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유대 랍비들의 전통까지를 포함하는 이 모든 것들, 요런 것들이 지금 음식으로 이렇게 이제 대변되는 것입니다. 음식에 관한 것, 이것으로 이제 대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0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육신에 속한 규례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의 논점이 뭐냐면 이러한 모든 음식과 관련된 규례들과 규정들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견고하게 해주지 못한다. 깨끗하게 해주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규정이 됐든 어떤 절기 규정이 됐든 이런 모든 것들은 뭐다? 그건 그림자다. 실체는 누구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있을 때는 실체를 붙잡아야지, 실체를 앞에 놓고 그림자를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여기는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입니다. 이 음식의 문제, 우리가 지금 요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대변되는 어떤 구약의 율법 지키는 문제,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읽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는 거는 그 하나님 섬기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본 이후에 여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것을 대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구약의 율법 규례 얘기한다는 게 이제 좀 감이 잡히시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은 구약의 율법 규례를 지키는 것과 관계가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뭔 먹을 수 있고, 뭔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화평,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은혜와 관계에 있는 것들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화평, 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그런 것들입니다. 예.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한 규정,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어떤 율법들, 이런 것들은 성도들에게 기쁨과 화평을 주기보다는 중압감과 두려움을 줍니다. 그렇죠? 또 그런 규정들이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어주지도 못했습니다. 사람을 의롭게 하고 사람에게 참된 화평을 주고 또 사람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그것은 율법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8절에 지금 로마서 14장에 그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런 것들 안에서 그러니까 율법 규정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화평, 의 이런 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이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도의 그 마음을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세우는 것은 음식으로 대변되는 어떤 그 율법적 규례를 정확하게 잘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다. 은혜를 체험하는 삶,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성도의 믿음과 인격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으려고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생긴 이후에는 정말 매 순간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운전하면서도 정말 수시로 속으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제가 은혜 안에 잠겨 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제가 잠겨 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도 금방 까칠해지고 막 그냥 날카로워지면서 막 공격적이 되고 또 분노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순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이게. 성도들의 말 속에서도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몇번 봤지만 다시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이게 말이라는 게참 우리 믿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자꾸 이걸 좀 상기하십시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맞추어 항상 은혜가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적절한 그 말씀 말을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은혜가 있게 하라는 표현입니다. 은혜가 있게 하라. 성도들이 서로가 말할 때 은혜가 있게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싱겁게도 말하지 마시고, 너무 짜게도 하지 마시고, 소금으로 이렇게 간을 잘 맞춘 것처럼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은혜가 있게 된다. 은혜가 있게 된다. 은혜로 사는 삶, 이걸 배우는 거, 이건 정말 우리 그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배우지 못하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메마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때 성공한 삶을 살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배우지 못한 삶은 그건 실패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분들은 성도들이 매사에 그 은혜를 입에 달고 사는 것을 좀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아니, 뭘 매번 하나님의 은혜만 찾아 내가 할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추구하는 은혜만 구하는 삶은 얼핏 볼 때에는 자기가 할 일을 안 하고 게으른 삶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은혜를 구하는 삶은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게으른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세요. 그렇죠? 사람이 게으른 것을 성경이 용납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해야 할 분량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할 일을 했지만, 그러나 저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한 발짝도 올바르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설사 제가 주님의 은혜 없이 한 발짝을 나갔다 치더라도, 그것은 제가 실패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좀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들으신 것들을 이렇게 상기하면서, 아,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를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말라.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였는지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는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네. 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게 되나? 여기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고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유대교의 어떤 전통, 유대교의 그 의식과 규례, 뭐또 무슨 현대로 얘기하자면 무슨 그이아이 어떤 이단 교주들의 어떤 그 환상 계시를 받았다는 그것들,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 이것은 문맥상으로는 1차적으로 유대교 율법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상황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수많은 그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교리적으로 대부분이 그 복음과,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을 섞는 것입니다. 은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 플러스 어떤 행위, 이렇게 이제 이것들을 섞는 것.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의 굉장히 큰 공통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네. 율법적인 것들을 얼마나 많이 철저히 지키느냐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주변에서 겉으로 볼때 굉장히 열심히 있어 보이고 뭔가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여요. 뭐늘 바빠. 늘 교회에서 살아. 늘 바빠. 그리고 교회에 헌신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정작 나중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은 전혀 자라지 않은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생활 굉장히 오래됐다고 했는데 이렇게 대화해 보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교주의 가르침에 세뇌가 돼서 고집은 점점 세지는데 정작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율법적인 행위만 필사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런 사람들은 올바른 믿음 안에서 마음이 굳건하게 세워지지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명백한 거예요. 성경이 여기 경고하고 있잖아요. 음식에 관한 그런 것들로는 마음이 견고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열심히 지키는 것으로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 오직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걸 자꾸 생각합시다. 은혜가 필요하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견고하게 한다. 내가 뭐를 지키고 뭐를 이거 하면 복 받을 것 같고 이거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런 규정들을 내 안에 가득 채워놓고 체크리스트를 계속 그걸 체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제가 삽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삶.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배워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시죠.